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일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외형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끼고 찬송을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사함인데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돼서 친구들하고 나무밭에 사과도 따먹고 그리고 참외밭에 갈 때 저는 조금 다른 게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하려고 참외 따러 가면서 딴 친구는 그냥 아무나 밟고 들어와 저는 참외 능크로 안 밟으려고 밤에 애를 썼고 그리고 딴 사람 막 참외 따 먹어보면 막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냄새 맡아 익은 간 두 개 맡다가 딱 나오기 때문에 나는 참외 도둑을 해도 좀 착한 도둑이라고 생각했고 참외를 이렇게 한 번도 능쿨을 밟아가 참외를 메말라 죽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이제 뭘 느끼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참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가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속에 좀 많이 젖어 있어서 신앙적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입에 나오는 말씀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 내용 그 자체를 믿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믿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건 죄 문제인데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제 어릴 때는. 그래서 남의 집에 참외도 따먹고 때로 이제 뭐 사과도 따먹고 또 밀도 꺾어 구워먹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제가 사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뭘 그냥 교회가 용서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이 신구약을 몇 차례 읽었는데 어느 날 레위기 4장을 딱 읽다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건 많이 해봤는데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번 만번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빌어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그게 참 중요한 문제고 내 어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한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이번 기도를 했으면 이 병이 낫겠구나. 그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여튼 제가 레위기 4장을 읽으면 거기서 너무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입으로 하는 이건 사실 밤새도록 칠하기도 해도 입으로 하는 건 기도도 아니고 연불에 불과한 거고 그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작은 사실 하나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게 너무 좋아서 복음 전도자 되려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삶을 시작했는데 군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김천을 가요. 저는 고향에 선산이 김천 가까운 도시인데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돈이 그때 한 2천 원 정도 있었어요. 김천 가서 이렇게 좋은 그냥 좋은 방에 가서 잠잘 만한 방이 하나 있는데 전세로 7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2천 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천시장 그 위쪽에서부터 아래 장덕한데 쭉 내려오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저기는 다방이 있네요. 저기는 뭐가 있네 쭉 숨기면서 김천 위에서 걸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도 저렇게 좋은 집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잠잘 수 있는 집을 한 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도 그때 이제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악곡동 가는 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전을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이제 얼마 동안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이제 가서 있다가 아버지 김천에 이제 집을 구하러 왔었어요. 갔다 내서 이제 압곡동을 가기 위해서 김천에서 거창하는 버스 타고 거창에서 내려가서 압곡동 가는 버스 갈아타야 하는데 김천에서 거창 가는 버스 안에서 내 옆에 앉은 분이 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됐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대화했어요. 당연히 무슨 일 한 사람이 자기 선교사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왔냐고 영국에서 왔다고. 아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여행을 간대요. 전도 여행이냐고 하니까 아니 그냥 여행을 간대요. 제가 화가 불쑥 났어요. 무슨 선교사가 선교 왔으면 복음 전하지 여행이나 다녀. 그때 제대했으니까 나이 이제 몇 살 안 됐잖아요.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 무슨 순교, 당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영복사는 진짜 신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 가면 할 말 없는데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그 차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압곡동 한 차표를 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럼 다가와서 미스터 박, 예.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하룻밤 자면 되겠냐? 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압곡동 깊은 산 속에 우리 집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 그때는 우리 뭐 산 속에 그 수도가 없고요. 동네 가운데 우물 하나 있는데 너무 멀어요. 저는 냇물을 먹었거든요. 냇물이 참 맑아서. 근데 그때 이제 뭘 깨달았냐면 한국 위장 굉장히 질이 좋다. 전 냇물 안만 마셔도 괜찮았는데 이분 냇물 한 컵 드렸는데 그날 오후부터 설사하기 시작해가지고 4일 동안 누워서 끙끙 앓으셨어요. 아, 정말 미안했다. 그 다음부터 물을 끓여드렸는데 5일째 되는 날이 나와서 이제 일어나겠다고 아,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미스터 박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참 많은 목사, 선교사 만나봤다.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데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1년만 같이 살면 되겠냐 물어봐요. 내가 웃었어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웃었어요. 웃기지 마라 했어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당신 영국에 선교비 와요? 그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굶을 때도 자주 있다. 당신 집에서 성교비 나오니까 뭐 빵도 있고 음식 잔뜩 사는 난 음식 없으면 내가 자꾸 그걸 쳐다볼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당신 빵 쳐다보려고 하니 내가 따분해진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내가 빵이 썩어나도 나 당신 안 줄 테니까 단 다 빵 썩은 다 주지 말고 할 수 있냐. 아 그건 너무 쉽다고. 그래서 내가 집을 얻어가지고 김천으로 오라 그랬어요. 좋아! 하며 가셨어요. 압곡동에 여름에 더운데 저 이제 주로 산 꼭대기, 산 위로 올라가요. 그거는 아무도 안 온대고 그래서 이제 우통도 벗고 아무거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종종 노루가 한 마디 와서 멀리서 쳐다보고 똑 쳐다봐요. 어디까지 읽었노? 하는 것 같아서. 하루를 보니까 우리 도 맞은편 도로가 이제 서울, 대구에서 광주 가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인데 차가 우리 동네 앞에서, 우리 동네 차 타고 나는 거의 없거든요. 누군가 봤다 내렸는데 앤더슨 선교사님 내리는 거예요. 막 올라오고 난 내려가 만났어요. 미스터 박, 예, 이야기가 있겠다고. 뭐냐고. 내가 김천에서 일할 걸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하나 주셨다고.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영국인이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시고 한국인 기도 왜 안 들으시군요. 그러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차피 같이 살 때는 두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집에 방 여러 개가 사서 같이 지나면 안 되겠냐. 내가 생각해, 당신 성기업이 와서 빵 늘 많이 쌓아놓고 살 거고, 원 없는데, 내가 자꾸 당신이 빵에 쌓였는데 보면은 작빵을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 당신 빵이 썩어도 나 안 주고, 나도 당신 안 주고, 나는 뭐 당신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 그러면 같이 지내자. 그래서 그분이 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가실 땐 그 집을 나 이렇게 주고 갔었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공부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번 미국에 갔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그때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하고 싶어서는 지원해라 하니까 다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부부가, 자네 아내하고 가족도 부부가 생전에 안 가본 도시에 원웨이 티켓 사서 가는 여비만 가져가서 한 달 동안만 있다 와라. 돈 한 푼 가져가지 말고 이제 그 한 달 가는 차표만 사요 가라. 저는 한국에 나왔어요. 그런 이제 세월 지난 뒤에 내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우리 그 선교사 간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미국 그 돈 하도 안 가져가고 자기가 어떤 지정된 도시에 갔고 돈 한 푼을 그 한 달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에 먹여주신지, 어떻게 지켜주신지, 어떻게 잠자게 해주신지, 어떻게 식사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사들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이야기 듣다가 보니 성경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를 보낼 때 김범석 목사 내외 보냈는데 브라질 말 한마디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가면 좋겠냐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브라질 가는 비행기를 타라. 한국 서울에서 브라질까지 가는 미국 LA 잠깐 서 있다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브라질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 만나거든 복음을 전해라. 선교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파라과이 보낸 선교사를 말도 모르고 파라과이 말도 못하는데 보냈어요. 부부만 보냈는데 이제 공항에서 내는 말을 한마디 모르잖아요. 공항 직원이 이거 뭐냐고 물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웃고만 있었어요. 광지원이 두 시간쯤 기다리게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나가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해가 막 지는데 나가긴 나갔는데 어떡하지? 아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뒤에 어떤 젊은 부인이 막 뛰어와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죠? 한국말 하는 거 예. 혹시 암흑의 선교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할까? 내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는데 파라과이 선교사 가는 사람이 파라과이 말도 모르고 아는 하도 없는데 간다 하길래 전화한다 하면서 당신 가서 뭐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다가 이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신앙 얘기 한참 한마디 해 쭉 하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의논 안 돼요. 아, 이 말일 거다. 말이 안 되니까요. 됐다. 또 얘 다음 얘기하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의논 이게 무슨 말?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 잘 모르는데 말을 듣고 구원받는 형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삶에 적어도 어느 정도 잠잘 집이 있고 밥 먹을 밥이 있고 또 나갈 때 필요하면 차 탈 돈이 있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악곡동 있을 때, 창판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굶을 때도 있었지만 한 저를 지키고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창 장팔리에 있을 때 대구 선교 본부에서 금요일까지 대구로 오라 그래요. 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금요일 날 내가 대우 간다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게 성도들이 전사는 여유 없지요. 적지만 보러 막 그렇게 할 좀 막 기다렸는데 아무도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하는 어둠 속에 다 떠나가고 내 혼자 멍하니 앉았었어요. 그 이튿날 대구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읍내 버스 정류소까지 왔는데 가까이 가기 전에 거기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은 뭐 재정이라 해도 뭐 조그만 교회니까 뭐 몇십원 몇백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창 고등학교 교사고 부인은 거기서 문방구를 해요. 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시연 지나갈 때 그분이 가게 바닥에서 막 세수라고 비포장도로 문을 열고 물을 이제 막 그 도로에 던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여비는 없고 아 그러면 전도사님 어디 가십니까? 대구 가시지요. 여비 있습니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혼자 상상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처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살 때 돈 안 벌 텐데 늘 어느 분 나한테 돈 안 주나 아유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내 모양이 너무 따분하고 출항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돈 벌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살기 진짜 싫다. 복음 안 전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형제님 집 앞을 막 지나갈 때 되면 그때 세수물 갖다 세수하고 전사 어디 가시지? 아 오늘 대구 가시지요? 여비 있습니까? 아 이거 말씀하시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을 정하면은 안 가면 안 가도 내가 직장하는 거야 돈을 벌지 못한다 한평생 이렇게 난 이거 싫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겠다 그 형제 집 앞으로 한 가 둘러갔어요 둘러갔는데 저기서 버스가 대구라고 써가 이제 슬슬 걸어 나오잖아요 시내 지나갈 때는 아, 지금 타야 하는데. 길가에 서 있는 버스 내 앞에 서요. 문이 열려요.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건 타라는가 보다 싶어서 돈 한 푼도 탔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대구에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부인이, 대구 사는 부인인데, 그 앉아 빨리 오라고 옆에 앉으라고 앉았어요. 버스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안내양이 버스 표 한 손에 쥐고 저한테 버스 돈 받으러 왔어요. 내가 자매님, 자매 저 버스 표 없어요 그랬어요. 아, 내가 다 안다고. 이 자매 버스비를 내줬어요.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 창진에서 좀 더 가면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마을이에 친정이 집이래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신대요. 그래서 와서 보면은 시골에는 돈이 너무 귀하니까요. 대구하는 여비만 놔두고 다 친정 어머니 주고 온대요. 근데 오늘은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버스 타는데, 그 길가에 나 버스 타고 이제 버스 오는데 지갑을 열어가지고 줄라는 자꾸 집어넣더래요, 안으로. 근데 이제 안 주고 그냥 버스 타버렸는데, 아, 내가 왜 돈이 있는데 어머니 안 줬지? 어머니 너 돈 준 줄 알고도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 내가 인색해지나? 근데 그 창에 와서 이제 보니까, 내가 가방 들고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대구 하는 것 같으면서, 아, 같이 갈 사람이 또 차 세우라 그래, 차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 버스비를 내주셨어요. 대구에 가더니 날 보고 자기 집에 좀 따라가자고 따라갔어요. 정심을 잘 찾아서 먹었어요. 좀 기다려 가더니 돈을 빌리러 간 것 같아요. 돈을 한 주먹 가져와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냐고 시골에서. 그래서 잘 고마워. 이제 선교센터에 그 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어진 일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형제 집에 들어갔으면 그 버스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 난 기도도 하나 응답 안 하시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은 뭐 별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려울 때 있고 모자랄 때 한 번도 사람에게 돈 좀 빌려줘라,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가 살 때 아내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뭐 똑똑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내하고 남편 사이의 마음의 대화가 잘 마음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부부는 대화가 잘 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아내가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어떤 남편이 내가 아내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대화하기 어려워져요. 자기 주장만 하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요구하는 하나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병들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 네가 공고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걸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될 만한 것인지 안 그렇지 자기가 계산해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닌 기도는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단계 딱 거치고 나면 뒤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속에 살아있는 걸 봤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내가 돈이 없다, 좀 도와줘라, 좀 필요하다 빌려줘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좀 있었어요. 얼마 동안 뭐 양식 없을 때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으셨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정말로 기도는 이게 될까? 나 같은 인간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면 큰일 났는데 우리 생각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게 예수님 못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난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예수님 들어주실까? 이도서 역사하실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다 놔두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걸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려우면 우리 인간 방법으로 나 돈 좀 한 얼마 좀 빌려줘. 한 5만 원만 내 넉넉 잡아. 한 달 안에 갚을게. 아 그래? 가능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5만 원 빌려줘. 누구에게? 친구에게? 누님에게? 오빠에게?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오빠나 친구나 뭐 가족들 형이나 그 도와줄 건 믿을 만한데 줄 만한데 하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랍게 들으세요. 하나님 그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배가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네가 믿나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도움 없는 데서 오랫동안 직장 뭐 돈 벌지 않고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역사, 우리 선교사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에서 딱 한 번 그랬어요. 제가 미국 가서 성경 다 모아놓고 자네들 부부가 어느 자네가 아는 안 가본 도시에 가라. 그래서 가는 표 사는 표만 사고 돈 한 푼도 없이 그 도시 가서 한 달 있다 와라. 부부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국 왔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 미국 갔을 때 그 사람들 전부 모였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간증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되고 쭉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한 달 동안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아오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내가 사는 삶하고는 다른 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월급 타는 대로 돈 있는 대로 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보다도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딱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수십 명 우리 선교사들 불러 모여라. 모여가지고 그레이하운드 원웨이 티켓 사서 가는 쪽만 사라.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말고 부부가 한 달 동안 있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이 막 쭉 종일 해요. 막 이렇게 하는 도우셨고 이렇게 은혜 뵙시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생 살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막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이제 대구 가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갈 때 그 형제 집 자꾸 생각 거기 가 보면 그 집 와서 아 전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 참 대구 가신다 했지요. 여비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이제 막 말 안 해도 내가 간다는 거 알고 주고 싶으면 안 죽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가 앞으로 직장에 돈 벌지 않고 사는데 한 평생 내가 누가 날 주지 않나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너무 내 신세가 따분한 거예요. 나는 이제 굶으면 굶고 못 가면 못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근데 하나님 정말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 돈을 잘 벌어도 돈 모자랄 때 한 번씩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 손길이 너무 정확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사신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 장로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저도 역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 얘기에서 레위기 4장을 읽어보니까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보면 어떻게 제사함 받는 방법이 나오고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제사함 받는 방법이 나오고 다음에 족장들의 죄를 보면 어떻게 제사함 방법이 나오고 네 번째 평민이 죄를 어떻게 제사함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다 필요한 게 허음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번제단 뿔이냐?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은 유다의 죄는 금광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제단인 제단의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다가 죄를 기록하는? 내 마음판에다 죄를 기록해요. 내 마음을 들어 아이고 내가 정말 도둑질했어 거짓말했어 죄인이 맞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푸느냐 죄를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죄가 끝이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아주 친절하고 가깝고 복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도 살면서 실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에스와티니 나라에 가서 음악학교 학생들이 그냥 음악 봉사로 여학생들이 갔는데 한 번은 그 나라에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국립대학 졸업식 가서 노래 불러주자 갔어요. 우리 진행자한테 얘기하니까 아 미안하다 안 된다. 왜요? 오늘 국립대학 졸업식에 국왕님이 참석하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늘 국왕님에게 졸업식 프로그램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무 더 넣고 못한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졸업식 구경만 하고 갈게. 그래라. 그런데 그 직원이 다시 부르더니 하는 말이 지금 국왕님 아직 안 오셨고 청중은 다 왔는데 노래 부를래? 좋아요. 몇 곡 불러? 세 곡 불러라 했어요. 한 곡 반쯤 불렀을 때 국왕님이 오셨어요. 국왕님이 오셔서 노래 부르고 그냥 아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을 시작 마치고 국왕님이 아까 노래 부른 아이 들어오라 그래요. 제가 그 학생들이 갔어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얘 한국서 왔어요. 근데 얘들이 무슨 말을 안 해야 할 소리를 했는데 뭐는 우리 설리자 목사님 열흘 후에 이 나라 오세요 그랬어요. 어 그러냐 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국왕님이 그래? 장관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날 오시거든 데리고 우리 왕궁으로 와라. 저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 장관 당신이 박옥수냐고 예 그렇다고 그랬대요. 따라오라. 따라가는 기빈시로 들어온다. 기빈시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국왕님 잘 가자고 갔어요. 그 왕궁이 요것 한 반쯤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 왕 앞에 전부 다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걸어 안 가고. 나도 길라고 폼을 딱 잡으니까 비서실장이 이 규정인데 외국인은 걸어서 가게 돼 있다고. 아, 그래 걸어갔어요.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보통 이제 제가 국왕님 만날 때 제일 긴 시간이 40분이에요. 국왕님 더 원한다 그래도 보통 이제 내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인사하고 몇 마디 하고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제3번 복음이 쭉 얘기했어요. 한 30분 하니까 딱 시간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덮으니까 고학님이 저에게 뭐라, 목사님 한 번 좀 더 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하루 종일도 하지요. 그래서 한 30분도 했어요. 국왕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분 끝나니까 좀 더 전해주면 안 되겠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번을 30분 전하니까 2시간이잖아요. 국왕님이 죄사함을 받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진짜 이 왕은 국민들을 참, 이 에스와티니 국왕님은 거의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제가 도착하면 새벽 3시에 오락하고 캄캄 밤에 가고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맙게 잘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저보고 병원 하나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얼마든 줄 테니까. 아, 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국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온 의사 선생님 보고 병원 설계 잘 된 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병마 고치지 그런 거 좀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 못 했는데. 좋은 설계에 있으면 그대로 이제 가서 하나 지어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국왕 이런 분들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저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 내가 하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죄사함을 받으시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번 우리나라에 있는 파라과이 대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걸 왜 왔냐고 했더니 나는 박 목사님을 형님으로 삼고 싶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어가 왔어요. 장명수가 뭐 동생이면 소수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대수라 했냐고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와서 형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라과이 대통령 한국어로신데요. 그때 이제 뭐 대통령 모든 일정을 자기가 다 관리하는데 대사로 있을 때 그 나라 대통령만 그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횡재라카다. 대통령하고 단둘이 앉아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뭐 장관도 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사관에는 재정이 빈약해서 잘 대접할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대통령 음악회를 좋아해서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라시아 합창단 한 몇 명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단장하고 의논해 보겠다. 단장 얘기하네. 그래, 몇 명 보내줘서 대통령 그날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장관 두 명하고 대사하고 다섯 명 있더라고요. 이제 대사 날 대통령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 파라과이 대는 굉장히 가까워서 몇 번 저를 만나러 한국도 오시고 얼마 전까지 있는데 최근 제가 좀 바빠 못 갔는데 내가 중요한 건 대통령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회 나가시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진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저를 만날 때 일생이 없는 기회인 거예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볼 땐 그래요. 복음을 전했어요. 파라과이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라요. 둘도 없는 친구들, 요즘 좀 멀어가지고 좀 못 오고,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이제 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해요. 내가 좀 서툴지만 내가 완벽하게 해서 누가 못해요. 서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 그 성경이 어디더라 돌아와요. 머리가 거기다 하고 하나님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할 말할 건 없는데 근데 뭐 딱 정확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주저주저하고 뭐뭐뭐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게 너무 신비해요. 그런 이야기 다 하면 밤새도록 이야기 다 못해요. 내가 통신훈련소 군부대 이제 통신훈련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갔을 때 교육 장교, 그 다음에 훈련소장, 나하고 둘도 안 없는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거기 교회도 없고 군복도 없어서 막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인데 뒤에 문이 딱 열려 훈련소장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소장님 절대 안 오시는데 내가 주춤했더니 너 종교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종교를 계속했죠. 소장님 앞에서 그러면 떨려가지고 대충 마무리하니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너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나? 누군데 안 돼요. 쭉 이야기를 하시더니 내가 이 부대에 왔는데 군목도 없고 교회 가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더니 하신 말씀, 우리 이 부대에 예배당 짓자. 군대는 차가 있으니까요. 원주 살았는데 문막이란데 모래사는가 모래 한 차 갖다 벽돌 공장 주면 벽돌 20장 줘요. 30장 줘도 되겠던데 너무 짜다 싶으면 그런데. 벽돌과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백지 야공단에가 나무도 좀 없고 유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소장님이 진급해서 딴 부들 건너가시면서 그 행정장교 불러가지고 박옥수는 종교일 하던 네가 뒷받침 좀 해주라고 부탁하고 가시더라고요. 잘해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하면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대통령을 거의 제가 많은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게 참 재밌는 방법으로 만나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케냐 대통령 있으신 분은 그분 부통령이실 때 나 케냐를 방문했어요. 부통령 부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부통령한테 제삼 좀 전해달라고. 시간이 안 나요. 저도 안 나고 그분도 안 나고. 이 영부인께서 너무 애원하시는데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출국하는데 나 나가는데 괜찮으시면 아침 6시쯤 가서 새벽에 이야기할 수 있다 하니까 영부인님이 좋다고 오락하더라고요. 그 아침 6시쯤 가서 한 2시간 복음을 했는데 그 저 뭐야 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부통령 대통령 나섰는데 전 대통령은 딴 사람 지원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저를 불러서 갔었어요. 뵙고 인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저 뭐야 집회할 때 특사들 보내 참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 젊은 마인드 교육회도 부탁하고 그런 이제 만나 그 의논하고 그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바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능히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모든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진다. 아, 나 뭐 믿음도 내 역사에서 안 할 거야. 뭐 그런 아, 기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때때로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케 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일하고 싶어서 주시는 일이구나. 이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자.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요. 여러분이 그분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도와요. 그런 경험을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 세 번 가지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서 일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늙었고 나이 많고 뭐 그렇죠. 참 너무너무 좋은 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규정에 정년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청년 장로님들 딱 눈치를 봐요. 나가 안 나가나 하는가 보면 아직 그런 건 안 보이는데 몰라요. 또 마음속으로 한 것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흐른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틀림없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이제 내가 사역을 더 계속하겠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문제도 없지는 않았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걸 봤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방에 안 계시는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지붕을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내고 요즘 이런 집 가도 지붕 어떻게 뜯어내겠어요? 못 뜯어내는데 그 당시엔 지붕이 뭐 나무를 허술하게 했겠죠.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위해서 달아내렸어요. 여기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것은 여기 성경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물체가 아니잖아, 그죠?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는 눈을 가지셨어요. 왜? 나머지가 지붕 뜯으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해, 당신들. 안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측이고. 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믿음을 보시고 소자인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일 이런 주님이 병자를 못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못 뜯지요,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못 뜯어요. 지금 뜯어놓은 것도 그 새로 수리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 걸렸는데 꼭 낫게 예수님 만나면 낫게 믿었어요. 어쨌든 낫고 난 뒤에 보자. 아까 지금 지붕 해주든지 말든 새치 쏴주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 해라 하고 낫거든. 예수님 저희 믿음을 보셨다 하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중풍에 고쳐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내가 뭐 병이 들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병 나으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내 병도 이거 예수만 고치면 너 고치는 아무도 못 고치는데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입에 간증이란 게 생겨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일하시네. 예수 내 말씀 내가 이 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전 대통령 안 돼봤지만 대통령 된 것보다 기쁘는지 몰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아 이러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하지 말까 할까 막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부분에서 좀 나가면 그 다음 부분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매일매일 본 그런 경험을 가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간적인 진짜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닌데 이 부분에 주님이 안 도우면 누가 나를 돕습니까? 은혜를 입고 싶으면 믿음으로 부딪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이르네요. 여러분 그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나갈 때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어찌노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아니야. 왜 안 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런 걸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모든 데 그걸 적용시켜요. 삶이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삶이 되고 여러분 통해 제3막 거듭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서 온 지 벌써 몇 년, 오래됐는데 내가 서울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시내 목회자들이 박옥수 목사 서울에 못 오서 막작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웃었어요. KTX 타가지 승용차 타가지 아무도 못 막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는 소리가 쫙 퍼졌어요. 그건 기도 안 한다 하더라. 와 보지도 않아고 그죠?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지 그죠? 아무도 그 추측으로 구원파는 기도 안 한다. 우리 구원파가 기도 안 하게 말도 안 돼요. 우린 예수파야 예수파. 배추파 그런 파 말고 미역마늘 파 말고 예수. 주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죄도 사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 함께 하시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당케 하시는지도 몰라요. 슬퍼하지 말고 아 이때 어려운다 이거 예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문제 좀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건 나 간다도 그런 간절 한번 해보게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 속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 역사하시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 재산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일한 그 열매들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중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점점 바꿔나가 보세요. 굉장히 인생이 밝아지고 보람되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